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978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978면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활짝 웃으면서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기쁜 성탄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가입되어 있는 목사님들만 가입을 하고 있는 단톡방에 어느 한 목사님이 퀴즈를 냈습니다. 퀴즈가 결론적으로 그 퀴즈 답은 제가 맞췄습니다만은 문제가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옷방에 들어가셔서 옷을 고르시다가 마음에 드는 옷을 고르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주인에게 옷방 주인에게 했던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게 답이었습니다. 혼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이 옷이 마음에 드는데 주인에게 혹시 분명히 답은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일 겁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생각이 났습니다. 막달라 주인에게 막달라고 하실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의가 있으시기 때문에 막달라고 하시진 않을 것 같고 도대체 뭘까 하다가 우리 막내에게 물었습니다. 이 질문을 그대로 내었더니 우리 아이가 고개를 푹 수그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루살렘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혹시 답이 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답은 예루살렘입니다.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형광등이세요. 제가 제 아내에게 이 문제를 냈더니 아내가 웃어줬어요.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 앞에 했는데 저는 이런 문제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답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때의 어떤 상황이었고 또 예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오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사진을 한 장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떤 사진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사진을 가리켜서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혹시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 붉은 선 한가운데 아주 작은 점 하나, 흰색 점 하나가 보일 겁니다. 혹시 보입니까? 저게 뭔지 혹시 아십니까? 예, 지금 저기에 무엇인가 보이고 있을 텐데요. 조그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유명한 사진이죠. 우리 태양계를 벗어나서 성간 우주로 들어간 보이저 1호가 지구에서 출발한 지 13년 만에 지구로부터 무려 60억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명왕성 그 궤도 부근을 지나고 있을 때에 이 보이저 1호는 지구로부터 명령 하나를 하다를 받습니다. 카메라를 지구 쪽으로 돌려서 태양계에 있는 식구들을 한번 촬영을 해서 지구로 보내달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죠. 이 보이스리얼 카메라는 지구의 반대쪽을 향해서 계속 지구를 등에 지고 계속해서 우주로 나아가다가 이 명왕성 궤도 부근에서 카메라를 뒤로 돌려서 지구를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내왔는데 거기에는 잘 보이지 않는 지구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사진을 찍어서 인류에게 보여주면은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인간의 의식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이저 1호가 보내왔던 저 사진을 뉴스에 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올렸죠. 거기 보이는 지구의 모습은 그냥 단 하나의 아주 조그만 점에 불과했습니다. 칼 세이건은 이 지구를 가리켜서 창백한 푸른 점으로 명명을 했습니다. 단순한 하나의 점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소감을 남겼습니다. 천문학은 흔히 사람에게 겸손을 가르치고 인격 형성을 돕는 과학이다라고 했습니다. 저 지구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한 70억의 인구가 모여서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한 티끌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우주 속에서 지구와 그리고 인간은 정말로 작고 작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지구와 그리고 이 인간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공간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잘 것 없어 보이는 이 지구와 인간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인간이 되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 사실을 본다면 우리는 정말로 겸손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감사해야 합니다. 이 온 우주에 우리만큼 인간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많이 받은 존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본문 말씀은 바로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바로 너희들을 위해서 작고 작은 너희들을 위해서 내 아들을 보내주겠다 이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였길래 이렇게 아들을 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겠습니까? 이사야가 이 말씀을 기록을 할 때는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이후입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북이스라엘 형제 나라가 멸망을 당하는 것을 다 지켜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에서 살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들어서 남쪽 유다까지도 멸망을 시키시겠다라고 선포를 하셨고 그리고 지금 나라 전체가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남쪽 유다를 징벌하시겠다라고 선포를 하셨으니까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멸망당하는 것은.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흔히 선지서를 읽을 때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절망감이 듭니다. 전부 다 심판의 말씀이고, 그리고 파괴, 절망, 흑암, 이와 같은 말씀인데, 그 속에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께서는 이 평화의 말씀과 소망의 말씀을 보여주고 계시죠.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절망 가운데에서 주신 성탄의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면은 1절 말씀과 2절 말씀을 보면은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고통을 받고 있고 그리고 캄캄했습니다. 흑암이 그들 가운데 있었죠. 예측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즉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지금 멸시를 당하는 상태입니다.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사망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소망이 없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소망의 말씀을 주신 것이 바로 이 성탄의 말씀입니다. 빛이 비치도다, 이 말씀은 좋은 이미지죠. 빛이 비치면 어둠이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짓고 엉뚱한 길에 가서 흥청망청 그곳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상황에서도 빛을 비춰주시면서 소망을 말씀을 하시는 분이시죠. 3절 말씀에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게 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미디안의 날과 같다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사사기 7장에 보면은 이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근데 그 숫자가 얼마나 많이 있었냐 하면은 해변가의 모래와 같이 많았고 메뚜기 떼와 같이 중다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미디안 군사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를 모집을 했는데 무려 겨우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숫자가 너무 많다 그러십니다. 적은 모래알과 같이 많은데 겨우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숫자가 너무 많다면서 추려내시더니 결국 300명만 남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300명의 손에 무기를 들려주신 것이 아니라 항아리 하나와 횃불 하나를 들려주셨습니다. 이것 가지고 어떻게 그 많은 병사들을 대적해서 전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내가 내 방식대로 싸우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방식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일해나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방법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때를 많이 쓰시죠. 하나님 이것은 꼭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뜻을 깨달아 알아서 그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핵심이고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세가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시든지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십니다. 지금 풍전등화와 같은 그 나라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소망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소망의 말씀이 6절 말씀이죠. 6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지금 평강이 없습니다. 지금 죄악으로 온 나라가 죄악 가운데 빠져 있고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위협을 당하고 있는 어떤 나라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신 거죠. 소망의 말씀으로 주셨다고는 하는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한 아기가 낳다 그랬죠. 한 인간의 역사 속에서 가장 연약한 때가 바로 아기 때입니다. 아기는 생각도 잘 하지도 못하고 혼자서 먹지도 못하고 움직이는 것도 쉽지 않은 가장 연약하고 무기력한 때가 바로 아기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해 나가시는 방식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기가 지금 이 나라에 어떤 역할을 하겠습니까? 이 나라가 승리하기 위해서 아기가 어떤 역할을 도대체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알고 보면 더 기가 막힌 사실은 이 아기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던 그때로부터 700년 뒤에 태어날 아기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도대체 뭐 하자고 하시는 겁니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을 하시면서 아기가 태어날 것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 아기도 지금 태어날 것이 아니라 700년 뒤에나 태어날 아기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죽겠는데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입장은 의아해야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하자는 것입니까? 우리의 현실을 보면은 우리는 지금 당장 너무나 힘들고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한 방식으로 이를 해결을 해 나갈 때가 많습니다. 또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용납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도 아주 미련해 보이는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네, 그 다음 말씀들을 보면은 이 아기가 어떤 아기인지, 이 아기가 어떤 일을 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섯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다섯 가지로 부여를 하고 있죠. 자, 우리가 이제 이 아기의 이름을 한번 살펴볼 텐데, 그 첫 번째 이름이 기묘자다라고 그럽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묘자. 기이하고 묘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영어로는 wonderful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wonderful 하면서 박수를 치냐 하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때에 그때 박수 칩니다. wonderful이라고 하면서 정말로 놀라운 일이다 그러면서 박수를 치는데요. 바로 이 예수님께서 놀라운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은 악이라고 멸시할 것이 아니라 와 박수를 하면서 놀라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일을 행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출생 때부터 정말로 놀란 분이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을 하셨죠. 그리고 하셨던 모든 사역들을 보면은 다 놀라서 박수를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만 하셨습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셨고 앉은 자를 일으켜 세우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물질을 걸으셨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모습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박수를 치지 않을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일들, 놀라운 일들만을 다 예수님께서 행하셨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놀라운 일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고 속상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원수라고 그러죠. 주로 남편을 원수라고 그러는데요. 원수를 보면은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원수를 눈앞에 보면은 아마도 쳐다보지 않을 거고 만나지도 않을 거고 연락도 하지 않을 것이고 무관심으로 아마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겠죠. 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원수를 바라보시면서 죄인된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가장 놀라운 일은 바로 이 사건입니다. 사랑이죠. 예수님은 기묘하신 분입니다. 놀라운 분입니다. 바로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이 바로 이 이름 기묘자입니다. 또 하나의 이름은 모사입니다. 모사. 영어로는 카운셀러라 그러죠. 우리나라 말로는 상담자, 상담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파라클레토스. 파라는 곁에서라고 하는 의미이고 클레토스는 내 옆에 계시면서 도와주고 이러한 역할들을 보조 역할을 해주는 이런 사람을 클레토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은 우리의 모사가 되신다 이 말씀은 내 곁에 계셔서 항상 나를 도와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기억나게 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변호도 해 주시고 우리 곁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에서 말하는 보혜사가 바로 모사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보혜사라고 하시지 않고 또 다른 보혜사라고, 이 다른 보혜사, 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일부러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보혜사, 아마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헬라어에는 다르다라고 하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알로스라고 하는 단어이고 하나는 헤테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헤테로스가, 이 단어는 본질적으로 두 개가 다 다른 것을 이야기할 때에 헤테로스, 다르다라고 표현을 씁니다. 여기 이 마이크와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컵은 서로 다르죠.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서로 다르다라고 표현할 때는 헤테로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이크와 이 마이크는 본질적으로 두 개가 똑같습니다. 마이크죠. 그러나 똑같은, 본질적으로 똑같은 마이크지만 이 두 개는 분명히 엄연히 다릅니다. 이거는 마이크 1번이고 이거는 마이크 2번이죠. 엄연히 다릅니다. 자, 이렇게 본질적으로 똑같으면서 구별되어서 다른, 이것을 가리켜서 알로스라고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 하면은,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신데 존재하는 방식으로는 다른, 본질적으로는 예수님과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예수님을 그들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바로 그 또 다른 예수님이 누구냐 하면은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에게로 가지만은 나와 똑같은 다른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너희 안에 계시면서 그가 기억나게 해줄 것이고 떠오르게 해줄 것이고 인도해 갈 것이고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바로 그 모사의 역할을 이 아기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실 것이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모사의 역할을 감당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이름을 많이 부르셔야 돼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모사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음성들이 있습니다. 사탄이 내 안에 거하고 있는 죄를 통해서 자꾸만 유혹하는 소리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내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마음의 음성이 있습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성경 말씀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이 말씀 읽으면서 묵상도 하고 그러면서, 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방식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리고 내용은 이런 내용을 주로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면은 내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내게 보혜사 성령께서, 모사 되신 성령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음성을 들으면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예수님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엘 기포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전능하신 하나님 표현을 할 때는 엘 샤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엘 기포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이 단어는 시작한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무리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내가 일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일을 만들어가고 이 일을 성취하겠다라고 하시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했고 내가 너희를 선택을 했으니까 나는 너희의 손을 붙잡고 너희가 어떤 죄악 가운데 빠져 있든지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너에게 선한 길을 보여주고 의로운 길을 보여주면서 네가 이 선한 길 위에 설 수 있도록 내가 인도를 해가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무서운 분이십니다.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보여주십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의 그 영혼만큼은 잃어버리지 않겠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길 위에 세워놓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안다면요, 우리는 바로 돌아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감기에만 걸려도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딱 꿇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좀 저에게 깨닫게 해 주십시오. 잘못한 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든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깨달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하나님 저로 하여금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성도는요, 사실은 그렇게 많이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여기 얻어맞고 저기 얻어맞고 터지고 하다 나중에 다 잃어버리고 그제서야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렇게 할 때가 많죠. 사실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처음에 바로 돌이키면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랬죠. 꾀가 뭡니까? 마음에서, 이 생각에서부터 악인의 그 악한 생각이 떠오를 때 여기에서부터 차단을 해버리는 것이 제일 좋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버리죠. 죄의 습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많이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 제일 처음에 생각에서부터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차단하고 버리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죠. 왜?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오냐 오냐 이렇게 책임지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려면은 어떤 경우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도록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돌이키는 것이 정말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랬죠. 이 아버지가 마음에 걸립니다. 왜? 예수님은 아버지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여기서는 아버지라고 했을까? 이 아버지는 히브리어로 아브입니다. 아브. 그래서 아브라함 그러면은 열국의 아브, 아버지라는 뜻이죠. 근데 이 아브에는 창조주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즉 내가 너의 주인이다. 이 아기로 오신 예수님께서 바로 나의 주인이라는 것이, 나를 창조하신 나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도를 해가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이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다라고 하십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평강의 왕.
평강의 왕.
평강을 히브리어로는요 샬롬이라고 그럽니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말로는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안녕이죠. 안녕하십니까 할 때 그게 샬롬이라고 하는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이 샬롬 히브리어는 이쪽과 이쪽을 이어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준다. 그러니까 참 평강은 이어주는 데서 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이어주는 이것이 바로 샬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문제는 우리 인류가 궁핍하고 질병이 들고 늙어서 죽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에게서 단절되었을 때부터 우리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았더라면 에덴 동산에서는 고통도 없고 궁핍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심지어는 여인들이 아기를 낳을 때에 심한 고통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단절되고 난 다음부터 좋지 못한 모든 것이 우리 인간들에게 찾아오게 된 겁니다. 남편이 여러분 아내를 못 살게 굴죠.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잘 안 듣고 엉뚱한 길로 자꾸 나아가죠.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만 악한 생각이 들죠.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해결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다시 연결되는 여기에서부터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될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선을 이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에덴으로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덴으로의 회복.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천국을 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아내와 남편은 가정에서 천국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으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가? 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십니다. 힘을 다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이 만군은 전쟁을 말하는 것이죠. 전쟁을 행할 때에 만군의 여호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적군과 더불어 싸우겠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회복을 시켜주시기 위해서 악한 마귀의 사탄과의 싸움을 하면서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복을 주시고자 하신 겁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성탄은 예수님의 탄생을 말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탄생이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족보를 기록을 하게 하셨는데 일부러 예수님의 이 족보에 다섯 명의 여인을 넣습니다. 원래 족보에는요, 여자 이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도 우리 가문의 족보를 본 적이 있는데 보니까 여자의 이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남자들만 거기다 이름을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족보 속에 다섯 명의 여인이 특별히 들어갑니다. 다말, 밧세바, 라합, 룻 그리고 마리아입니다. 근데 이 마리아를 제외한 네 명의 이 여인들은요, 사탄이 예수님의 그 탄생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탄의 그 수많은 유혹, 사탄의 그 유혹을 주면서 그 족보를 끊어버리려고 애를 썼던 흔적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아버지와 딸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모압이었죠. 롯과 그의 딸이 관계를 가져서 태어난 족속이 모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족속을 가증히 여기셔서 여호와의 총회에 너희들은 절대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영원히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저주했던 족속이 바로 이 아버지와 딸과의 관계에서 태어난 모압 족속이었습니다. 이런 족속이었죠. 근데 이 룻은 바로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사탄은 생각을 한 겁니다. 모압, 이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가지 못하도록 저주했던 이 모압 여인을 예수님의 족보에 한번 밀어넣자 해서 엘리멜렉이 기근을 당했을 때 모압으로 피신을 갔다가 그곳에서 이 모압 여인 룻을 만나서 자기의 며느리로 삼습니다. 그곳에 지내는 동안에 남자들이 다 죽었죠. 세 명이 다 죽고 여자 셋만 남았습니다. 이 나오미가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이 며느리였던 룻은 저는 끝까지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사탄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아니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갑자기 이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대가 끊어졌는데 이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란 인도하심으로 보아스와 결혼을 하죠. 그리고는 아기를 낳아서 그 시어머니의 품에 안겨드립니다. 이것은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면서 어머니 시어머니 품에 이 아들을 안겨주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오벳이고 오벳의 아들은 이세고 이 이세의 아들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이 룻은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총에 절대로 들을 수 없다라고 했던 이 룻이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룻과 결혼을 했던 보아스, 이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두 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들어갔다가 기생 라합의 집에 숨죠. 기생 라합이 기지를 발휘해서 이 정탐꾼 두 명을 숨겨줍니다. 근데 이 기생 라합, 기생은요, 우리나라 말로 쉽게 이야기를 하면 창녀를 말합니다. 숱한 남자들을 상대하던 창녀. 근데 거기에 숨어들었던 이 이스라엘의 정탐꾼 두 명 중에 한 명의 이름이 살몬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이 기생과 라합의 집은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 기생 라합은 이 살몬과 결혼을 하죠. 이 둘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참 희한하죠.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은 이와 같은 모압 여인 룻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장녀였던 라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가 막힌 것은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그랬죠. 이 밧세바는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남의 아내였습니다. 그곳을 통해서 낳은 여인이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다 죄악투성이죠. 그리고 다말은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지파에서 태어났는데 이 유다는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가 바로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것이죠.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 네 명의 여인들을 보면요, 어느 하나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죄악 투성이었으며 도무지 가망성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들의 죄악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이들을 회개시키시고 이들을 돌이키시고 이들을 정결하게 만들어 가시면서 이들까지도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마귀와 더불어 싸우면서 이 사람들의 죄악을 뚫고 그리고 그곳에 메시아를 보내주셨죠. 마지막 남은 한 여인이 마리아입니다. 처녀의 몸에 임신을 하는 것은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설득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으로 잉태가 되는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들이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그리고 그 증언했던 것을 끊고자 했던 요셉에게 또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으로 인해서 잉태가 된 것이니 너는 그를 데려와서 너의 아내로 삼아라. 하나님의 열심히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아웅다웅 다투고 싸우고 죄악 가운데 빠져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보는 것이 죄악이고 생각하는 것이 죄악이고 어쩌면 이렇게 죄악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희망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소망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열심을 내어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된 시대에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소망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낙망하지도 않습니다. 낙담도 하지 않습니다. 절망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가장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큰 기쁨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스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만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행동 하나하나 하실 때 정말로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분이시죠. 어제 우리 청년들이 저녁에 그 12시 가까이에 동대구역에 가서 노숙자들에게 먹을 것도 전해주고 전도도 하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행동 하나하나 바라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성숙한 행동 하나하나를 할 때에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청년들이 수성연못에 전도하러 간다고 우리 청년들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절망 가운데 죄악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해 나가실 때 내 생각과는 다르게 일해 나가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책임지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